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배경을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40년 전에 이 본문이 있기 40년 전에 부모 세대와 함께 애굽에서 지긋지긋한 종살이를 하다가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큰 사건은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죠.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10살짜리 아이가 엄마 아빠하고 같이 나왔는데 지금 나이가 50살이 됐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부모 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부모 세대 중에 남아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모세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또 하나의 장벽이 있었죠.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을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지고 거기를 걸어서 지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들이 도착한 곳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 진을 친 게 1월 10일이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한 일이 뭔가 하면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할례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언약 백성의 표가 뭐냐? 할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월 14일이 됐어요. 1월 14일은 어떤 날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이날 40년 전 이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집에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집을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죠. 넘어갔습니다. 패스오버 한 것이죠. 그것을 유월절. 유월절은 패스오버거든요. 영어로 유월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40년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튿날이 되자 놀랍게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농사짓지 않고 일하지 않으면서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늘에서 만나가 날마다 날마다 내려왔기 때문이죠. 물론 안식일을 제외하고. 그래서 40년 동안을 그들은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것이 그날 이튿날이 되자 딱 끊어집니다. 놀랍게도 딱 끊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의 소산물을 이날부터 먹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온 거죠. 광야 시대라고 하는 그 40년은 정확하게 어제로 끝났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그들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갔다고 해서 그들에게 그저 이 땅은 쉽게 얻어질 수 있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여러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은 고고학의 발굴에 의하면 이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좀 특별한 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함락시키기가 어려운 요새 같은 성이죠. 게다가 6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난공불락의 요새 속에 좀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수많은 전쟁 속에서도 그들은 살아남았고 뿐만 아니라 홍해 요단강을 건너서 이 헤엄쳐서 걷는 게 아니고 요단강이 그들이 가면 갈라진다는 거죠. 이런 소식을 들었으니 라합의 증언이 아니더라도 이 백성들은 간담이 선을 하고 야 이제 우린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코앞에 오고 있다. 그들은 겁을 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문을 굳게 닫아서 출입하는 자가 없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으로 전쟁을 하며 여기까지 왔지만 자기들이 훈련된 군사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뭐 싸움을 하도록 그 훈련된 군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노예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보니까 보통 성이 아니죠. 근데 이 성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자, 저 성을 어떻게 뚫고 들어갈 수 있을까? 만약에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가겠는데, 이 성을 지나야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 이 성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전투를 앞둔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이 주어지는 겁니다. 아마 여수아는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죠. 도대체 저 성벽을 오르려면, 여수아는 그래도 전쟁을 몇 번 치르면서 그는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이잖아요. 사령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벽을 넘으려면 사다리가 몇 개가 있어야 되고 공성태가 몇 개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지, 계산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백성들은 한편으로는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높여주셨지만, 야, 과연 저 여호수아가 이제 진짜 전쟁을 치를 텐데 모세처럼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백성들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전쟁을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군대를 데리고 간 것인지, 아니면 그가 좀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혼자서 좀 여리고 근처로 갔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 후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때 칼을 빼서 손에 들고 있는 한 낯선 장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얼마나 기겁했겠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지금 닫혀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개미새끼 한 마리 없어요. 근데 갑자기 한 장수가, 보통 장수가 아닌 것 같아요. 손에 칼을 빼서 들고 딱 맞서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는 성경에서 정말 많이 놀랬을 만한 장면 중에 기억하는 게,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기 전에 가족들을 먼저 다 보내고 약복나루에서 이제 고민하는 거죠. 근데 그 시커먼 흑암 가운데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자기 목을 확 잡는 거예요. 이 목을 잡았다는 말은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형이 에서가 보낸 자객일 거라고 생각했겠죠. 당연히. 난 죽었다. 그럼 그렇지. 에서가 가만히 있을 사람인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그가 만난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여호수아는 지금 잔뜩 긴장해 있고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하고 있는데, 한 낯선 장수, 처음 보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병졸이 아니에요. 칼을 빼들고 있는 장수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묻죠. 뭐라고 물어요? 여기 보시면은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대답을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뭐 네 편이야, 또는 여리고의 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아니다 라고 얘기하죠.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걸 여러분 어떻게, 왜 아니라고 얘기할까요? 그는 말하자면 네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내 편, 네 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너는 질문하지만, 사실 내 편, 네 편으로 나를 제한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야. 이런 의미 같아요. 네 편, 내 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항상 네 편, 내 편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장수는, 낯선 장수는 내 편, 네 편의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서 대답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 말은 여호수아의 편이야, 이스라엘의 편이야, 이런 말과 비슷하게 들렸을 거예요. 그죠? 여리고의 편은 아니겠죠?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지금 아니라고 얘기하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하는 얘기는,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편, 네 편의 존재로 존재하지 않아.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총사령관으로 지금 너에게 왔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가 왜 자꾸 네 편, 내 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가 하면, 우리는 인생에서 위기를 만날 때도 있고, 인생에서, 우리 개인의 인생에서, 가정의 인생에서, 또는 교회의 공동체의 그 여정에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잔뜩 긴장하죠. 그리고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는가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말하자면 위기라는 상황이잖아요. 내 힘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내 힘으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죠. 근데 내 편인지 네 편인지 알 수 없는 어떤 존재를 만나게 되면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물어보겠죠. 내 편이냐 아니면 원수의 편이냐, 도와주러 왔냐 아니면 나하고 싸우려 왔냐, 칼 들고 있으니까요. 분명히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앞에서 보이는 반응을 보세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합니다. 경배하는 모습이죠. 거의 경배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이런 장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천사가 나타나서 요한에게 계시를 줍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 천사 앞에 압도당하죠. 그리고는 그 천사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해요. 그러지 말라고. 나는 너하고 똑같은 종이라고. 나는 경배를 받을 대상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고 하는 이 존재는, 이 장수는 여호수아가 경배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그것을 물리치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받으면서 근데 이렇다고 해서 지금 여호와의 군사령관이라고 왔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자기는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이니까 엎드리는 것은 당연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지금 이 존재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인식했다? 아직 인식하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내 주여라고 말하죠. 여기 내 주여 그러면 이 말은 우리말로 들으면 뭐 하나님을 부르는 말일 수도 있겠으나 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부를 때는 내 주여 부를 때 아도나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여기서는 그 말을 쓰지 않았어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주인님을 부를 때 사람 어떤 높은 사람을 부를 때 부르는 아도니라고 부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아직 이 군대대장, 여호와의 군대대장의 정체가 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15절에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무슨 메시지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동문서답 같은 느낌이에요. 그가 하는 말을 보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알죠. 이게 어디서 들어본 말이에요. 어디서 들어봤죠? 자기의 선생인 모세에게 들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광야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붙지만 타서 없어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자기를 부르셨던 것을 모세가 얘기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는 기억할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의미심장하죠. 여호수아는 여기서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받듯이 하나님을 만났듯이 여호수아는 내가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이 장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고 하는 이 장수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드디어 확실하게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은 이어지는 본문에서 확정이 되는데 2절을 보시면 6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잘 보세요. 우리는 장 표시가 끊어지면 이게 또 새로운 단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러나 본래 장절 표시가 없어요. 성경은 본래 그냥 쭉 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어지는 이야기로 읽는다고 해보세요.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가 15절에서 끝났어요.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신을 벗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엎드려 경배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잠깐 삽입처럼 1절에서 6장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다쳤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지금 상황 묘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들어갈 틈이 없어 보이는 이 높은 그리고 이중으로 되어 있는 이 강력한 요새인 여리고 앞에서 너희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러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이지만 이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럼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죠? 여호와의 군대대장으로 왔다고 하는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 여호수아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 이 낯선 분, 이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서 어떤 지시사항을 줍니까? 3절, 4절, 5절을 보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자 여리고성을 앞에서 너희가 싸우는 전략은 이거야. 전략을 제시합니다. 전략은 이거죠. 일곱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를 가지고 앞에 서고 그리고 그 뒤를 군사들이 따르며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아라. 다 돌고 나서 양각 나팔을 크게 울려 불거든 너희들은 함성을 외쳐라. 그러면 이 성은 무너질 것이다. 심플합니다. 이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와의 군대 총사령관이 알려주는 전략이에요. 승리의 전략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는가? 이런 방식으로. 너희들이 칼 한 번 뽑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이 싸움을 이 싸움의 승리를 넘겨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단순히 내 편, 네 편의 문제가 아니라 야, 됐구나.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전쟁이에요. 앞으로 6년 반, 7년 동안 전쟁을 해야 돼요. 물론 여호수아는 아직은 모르죠.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전쟁을 해야 되는지. 이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싸우시는구나. 이거는 우리의 전쟁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어깨가 무거워서 지금 너무 힘이 드는데 이거 하나님이 싸우시겠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아니고 당신의 힘으로 싸우시겠다고 하시는구나.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 싶어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 얼마나 큰 위로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어깨가 무겁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기 백배해서 여리고로 나갈 준비가 되었을 겁니다. 우린 여기서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이때 딱 이 타이밍에 여호수아에게 오신 것은 여리고 전투에서의 승리의 비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온 거구나. 그러나 그것만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굳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 군대대장으로 나타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단순히 승리의 전략을 알려주기 위해서만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자신을 여호수아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게 왜 필요하죠? 그게 왜 중요하죠? 우리 인생에서 어려운 고비고비들을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그저 우리가 다치지 않고 상하지 않으면서 문제들을 해결하고 풀어가고 그렇게 가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문제가 있을 때, 고비를 넘어가려고 할 때, 또는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다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상황을 내가 넘길 수 있도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그거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과연 하나님의 용도는 그겁니까? 하나님의 용도는 인생에서 내가 혼자 풀 수 없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정도로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까? 사실 얼마나 많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 정도 이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저의 영원한 도움이십니다. 좋아요. 그 말이 시편에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입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이유가 있다는 거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본질적인 목적은 이제 새 시대가 시작된과 함께 가나안에서 첫 번째 전투를 앞둔 여호수아와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삶을 지금부터 살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의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너희의 삶의 목적이 되는 삶을 살라는 거죠. 단순히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고 그 사명을 가진 게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 사명을 가진 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호수아 백성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약간은 무서운 모습으로, 무섭다고 느낄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 이전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거룩한 임재 속에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그저 취업이 안 되면 취업하게 하시고 실패 속에서도 창업하기만 하면 우리는 다 되게 하시고 또는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척척 안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우리의 방식으로 길들여서 갈 수 있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취해서 얻는 것은 중요하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 것 귀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하나님 자신을 분리시킬 수 없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우리의 삶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하나님 자신을 분리시키는 거죠.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생각과 무슨 뜻과 무슨 목적과 무슨 이유를 가지고 계시는가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나의 목적과 나의 이유와 나의 삶의 이 중요한 것들이 있는 거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여호수아가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물었잖아요.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근데 군대 대장의 말은 이거잖아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동문서처럼 들리는 얘기지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나는 지금 여호수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여호수아가 바라는 건 이거죠.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죠? 비법이 있죠?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근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신을 벗어라. 내가 너한테 주는 메시지 이전에 너 신을 벗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 내가 누군지 네가 알아야 돼. 너에게 할 말이 있어. 근데 할 말 이전에 너에게 그 말을 하는 존재가 누군지 네가 알아야 돼. 그래야 그 말이 너에게 의미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는데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이 나눴던 대화가 생각이 났어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오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얘기하면서 주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나에게 엎드려서 달라고 그랬을 거야. 생수를 달라고 그랬을 거야. 모르죠. 주님이 누군지 아직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머리로 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강력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 전쟁을 수없이 많이 치르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 군 사령관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등장을 하신 것은 의미가 있죠. 내가 싸울 거야 하는 얘기죠. 그리고 넌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는 늘 중요한 게 뭐예요? 전투의 승리죠. 인생에서 더 뭔가 고비고비들을 잘 해결하고 처리하고 넘어가는 문제죠. 성공하는 거죠. 인생의 난제들을 하나하나 넘어가는 거죠. 우리에게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거는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경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모습으로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궁금한 게 있는데 뭔가 하면 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는 뭘 의미하죠?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했다고요. 이게 첫 번째 가능성이에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말에서 여호와의 군대가 의미한 첫 번째 가능성,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다. 두 번째 가능성이 있어요. 두 번째 가능성은 뭔가 하면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사가 이제 아람, 적대국인 아람의 군사 전략을 다 알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니까 번번이 실패를 해요, 작전이. 그래서 아람의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에 군대를 보내서 도단성을 포위합니다. 근데 엘리사의 사환이 눈을 딱 떠서 보니까 이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이제 죽었구나. 그리고는 막 혼비백산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 눈을 열어주십시오. 누구의 눈이요? 자기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사환의 눈이 열리니까 뭘 봤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 불말과 불병거가 뭐죠? 하늘의 군대입니다. 성경에서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주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만군의 주,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은 하늘의 군대의 왕이신, 총사령관이신 하나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늘의 군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에서도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치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한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12군단, 로마의 한 군단이 6천명이었습니다. 그럼 12군단이면 7만 2천명 정도 되겠죠. 아니 뭐 12군단이라는 게 사실 7만 2천명까지만 보낼 수 있어가 아니라 12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하늘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어.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하늘의 군대가 존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할 때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하늘의 군대를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떤 것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여리고성에서의 전투의 승리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총으로 자기들의 칼로 이긴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칼이거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동원한 여호와의 군대 하늘 군대의 칼로 이긴 전쟁이란 말이에요. 자기들은 힘 하나 쓰지 않았어요. 결국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6장 2절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자기들의 손에 넘겨주시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여리고성을 넘겨줬어. 승리는 너희들의 것이야. 이제 내가 싸울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고대 전투에서 오늘날의 전투에서는 뭐 총사령관이 맨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소대장 정도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뒤에서 다 전략을 세우고 하잖아요. 근데 옛날 고대 전투에서는 일반적으로 총사령관이 선봉장이 돼서 앞으로 나갔다고 그래요. 삼국지 보면 그런 막 적토마를 갖고 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옛날에 전쟁에서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 싸움에 이 전쟁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전투의 선봉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따르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종종 구약 성경에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도 나타나시고 나타나시잖아요.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육신하기 전에 그리스도죠. 그렇다면 교회의 선봉에서 이런 그림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고 군대예요. 하늘의 군대도 있고. 근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우리의 선봉장이 되세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봉장이 되세요.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죠. 마귀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싸워야 할 싸움이 있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흔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우리의 선봉장이 돼서 이 싸움을 싸우십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아 주님이 군대 대장이 되시니까 우리는 따라가자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신 목적처럼 그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교회가 싸워야 하는 모든 싸움을 앞에서 홀로 교회를 대신하여 이 싸움을 싸우심으로써 교회를 낳으십니다. 교회를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여 이 땅에 계시는 일생 동안 줄곧 영적인 원수들의 탈계시 되셨습니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원수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원수들은 발악하며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마귀의 이 모든 공격을 주님은 교회를 대신하여 주님이 받으셔야 할 이유가 없는데 교회를 대신하여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오셨기에 교회를 대신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교회의 선봉에 서서 마귀의 모든 공격을 홀로 다 받으셨습니다. 마귀의 이 모든 공격을 주님은 교회를 대신하여 받으신 거고 교회가 받아야 할 것을 홀로 앞장서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고 옆구리에 창에 찔렸습니다. 옆구리에 창을 찔렸다는 것은 패배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죽으심으로써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서 모든 마귀의 공격을 무력화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는 말씀 그대로예요. 십자가로서 마귀의 모든 세력을 무력화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2절에 말한 것처럼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공격을 혼자 받으셔서 죽으심으로써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몇 가지 우리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싸우고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승리합니다. 교회인 우리도 늘 이 싸움 속에 던져지죠. 여러분들은 그 싸움을 얼만큼 의식하고 사십니까? 마귀는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데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공격하고 저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동체적으로 공격합니다. 교회가 서지 못하도록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허물려고 하고 교회가 모래알같이 되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 속에서 은혜만 받지 않으면 되니까 그 모든 일들을 합니다. 우린 이 싸움 속에 던져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결정적으로 패배시킨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은지를 알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말한 것처럼 자기 때가 얼마 남은지를 알기 때문에 발악적으로 교회를 공격합니다. 근데 이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고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사도가 말하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사상, 이론, 가치체계,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전쟁이라는 얘기죠. 근데 진리의 전쟁인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이건 영적인 전쟁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기도의 능력, 신령한 능력이 필요하구나. 맞아요. 근데 이 전쟁은 또한 진리의 전쟁입니다. 우리를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하나님 없는 세계관에 영향을 받도록 아이들만이 아니죠. 우리들이 보고 살아가는 모든 매체와 모든 이 세상의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우상들 앞에 복종하게 만드는 이 전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교육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서 얻게 되는 이 세상의 사상 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의 힘으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싸우는 게 중요합니다. 여리고성의 승리가 주는 교훈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진 돈과 재산과 인적 자원으로 싸우는 거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예를 들어서 한 15명 모이는 교회가 있다고 해봅시다. 15명 모이는 교회니까 이거는 패잔병들의 교회입니까? 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다고 합시다. 예배당이 너무나 근사하고 거기에는 부속시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능력이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배운 것들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개인적으로 얼마만 많은 성취를 했고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에 의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잘 살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표가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런 걸로 싸우지 않으셨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랍비 학교에 들어가셨을 것이고 랍비 중에서 수석으로 졸업하셨을 것이고 랍비들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학위를 얻으셨을 것이고 짐도 열심히 다니면서 체력 훈련을 하셔가지고 초콜릿도 만드시고 건드리는 사람들은 다 쓰러지게 만드셨겠죠?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여리고성의 전투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얼만큼이든지 그것이 소용되는 전투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손에 칼을 빼들고 있던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계획하고 홍보하고 캠페인을 하고 위원회를 세우고 이 모든 것들로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로 그 교회의 능력이 판단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런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린 교회니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승리합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한 것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칼이지 이스라엘 민족의 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앞에도 여리고 같은 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과 벽들은 주님이 오실 때 다 무너질 것입니다. 여호수아 앞에 서신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 앞에 서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손에 칼을 빼어 들고 있었잖아요. 1400년이 지났어요. 그때부터 1400년이 지났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다시 세상에 오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 대장의 손에는 들려있던 칼이 있지 않고 그의 손은 들리긴 들렸는데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못 박혀서 들려졌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거기서 죽으셨어요. 옆구리는 창에 찔렸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우리의 선봉으로 나서서 죽으심으로써 승리하셨어요. 만물을 그 발 아래 그 방식으로 복종시키셨어요. 이렇게 우리의 대장은 우리를 위한 승리를 얻어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제는 이거는 그만하자고요. 어떻게 하면 주님 제가 이 고비를 넘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저를 도와주실랍니까? 안 도와주실랍니까? 얼마나 우린 이 싸움 속에 늘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러니까 이거죠. 내 목적, 내 계획,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근거를 가지고 내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미 얻으신 승리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의 길따름이가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문은 묻습니다. 베샬롬 교회는 누가 이끌고 갑니까? 목사가 이끌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유력한 어떤 분이 이끌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의지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서 아니야, 여호수아가 아니고 모세도 아니야, 너희는 내가 이끌고 가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장들이요, 여러분의 어깨가 무겁다면 그렇게 무거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러분을 만나러 오셨고 죽으셔서 승리하셨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인간이 세운 조직이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군대대장이신 그리스도가 앞장서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 지도자 누군가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요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들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앞에 여리고는 뭡니까?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리고는 뭡니까? 두렵고 막막할 때 선봉장으로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계시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셨고 마귀를 무력화하셨고 그리고 신자의 인생에 교회의 여정에 위기의 때마다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함께 계시고 앞장서십니다. 언젠가 하늘 군대의 큰 나팔소리와 함께 오실 겁니다. 군대대장이 오실 겁니다. 오늘 성가대가 부른 찬송처럼 마라나타 그날 오실 겁니다. 모든 전쟁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 영광의 날에 우리는 군대대장이신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겠어요?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말하죠.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도다. 주님,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셔야 할 것은 없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저 이용하는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수준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분이 아닙니까? 그러나 죽임당하신 군대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저 우리 인생에 이런 일 저런 일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쓴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요구하십니다.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따름이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믿음의 눈으로 보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게 부족해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말랍니다. 나는 이래서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싸우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우리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내 앞서 가시고 교회를 위하여 홀로 모든 공격을 다 받으셔서 죽음으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고난의 길이라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군대대장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을 저희가 맞닥뜨려야 할 모든 공격을 홀로 온몸에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승리하신 주님, 주님은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셨고 주님은 죽으심으로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시키셨고 이제는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너희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고 너희들은 신을 벗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나를 따르라고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주님, 제 인생의 목적을 다 내려놓고 제 인생에 중요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주님이 이미 이기신 승리의 길을 따라서 이 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목적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그날에 저희가 주님을 만나 뵐 때에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고 찬송하며 외치는 그 감격의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는 길따름이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저희 자신의 것들이 중요하고 저희 자신이 살아있어서 나 하는 방식의 신앙생활을 벗어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며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것을 알고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따름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서 저희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피곤해하고 어깨가 무거운지 그 이유가,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하는 그 일들이 과연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정녕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쟁취하신 승리를 나누어 주실 뿐만 아니라 저희에게 더 큰 싸움을 싸우라고 부르시는 부르심인 줄 알고 주님 그 길로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